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와 같이 하라 이어지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또 임직 예식을 같이 하면서 우리 노회장 우리 김민우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우리 김민우 목사님도 같은 시간에 그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데 노회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저희 교회 요청에 따라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김민우 목사님은 제가 노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알고 지내면서 제가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또 노회장이시고 또 와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방금 읽은 그 누가복음 그 본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민우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예, 이렇게 복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평소에 우리 최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뵐 때마다 늘 본받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늘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처음 만났지만 예배 드리는 내내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한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아침마다 성경 한 장씩 묵상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묵상을 하는데요. 그동안 두 번을 완주하고 지금은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욥기 1장을 읽었는데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전에 여러 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좀 더 특별한 은혜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작년 말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몇 주간 제가 한국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버지께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이 말씀이 제 안에 계속 남아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읽었던 욥의 고백이 더 묵직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읽을 때마다 다르게 읽힙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매번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읽느냐, 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느냐에 따라 그 감동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도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한 문장이지만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학자는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학자답게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잘 대답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죠. 내 대답이 옳다. 그런데 사실 이 율법학자의 대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했지만 두 번째 질문인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율법학자는 이 두 번째 질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무슨 내 생각이나 의견이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 못지않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보다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을 궁금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요, 이 율법학자의 대답이 참 엉뚱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또 토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해 주시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율법대로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 율법 실천해 라고 하시니까 순간 기분이 상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이웃을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누굴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웃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참 오만한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의 말에 비유로 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갔는데 못 본 척 했습니다. 그 뒤에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를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 조항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를 도와야 한다라는 양심의 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신념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의 신념은 정말 대단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여행을 갔을 때 목격했던 일인데요. 안식일에 어떤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자동으로 서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으로 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고 그 대신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반복하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등 불도 못 켭니다. 깜빡하고 미리 불을 켜놓지 못하면 옆집에 사는 이방인을 불러서 버튼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신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을 때 그 사람들이 길을 쓰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 딸은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는데 안식일에 그를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방해를 받으면 길을 쓰고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작은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맡은 사역이라 열정도 많았고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한 아이가 소리를 내면서 시끄럽게 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때문에 설교를 이어갈 수 없었고 예배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정신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참지 못하고 그 아이를 바깥으로 쫓아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는 신념이 강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막 사역을 시작한 전도사가 얼마나 그나 열정이 컸겠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뒤 한 1년 정도 지나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예배 때 환송회를 하는데 한 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주로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사님 때문에 제 신앙이 많이 자라게 되고 많이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 끝에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님, 그날 강단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한 번이라도 안아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 그 아이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둥을 치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던지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 때문에 그 아이를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려고 하지 못했던 곳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인 신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비용이 얼마가 들던 내가 다시 와서 그 비용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서로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도와야 할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보이는 대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앞에서 율법학자가 했던 질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살짝 비틀어서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학자는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이웃을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가운데 놓고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구분해 놓고 이웃이 될 만한 사람만 사랑하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중심에 놓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누가 이 사람의 도움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서면 나의 처지와 상황은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심이었던 것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물었을 때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어디에도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의 질문을 바꾸셨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말은 네가 지금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너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니야.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읽으면 안 되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자주 반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종종 왜곡됩니다. 삐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지 못한 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일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여러분 이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죄악들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목록들의 제일 앞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록들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태도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은 이렇게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조심하고 이것을 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게 될 텐데요.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운데 놓게 되면 분명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고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 나의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기 위해 우리는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매번 섭섭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오늘 임직을 받는 순간부터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타인을 우선시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기 버거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신념에 따르면 저 사람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피콜라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피콜라는 어머니와 단둘이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뜨개질을 해서 번 돈으로 겨우 살아갔죠. 피콜라는 장난감을 가질 수가 없어서 자연에 나가 자연을 벗삼아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피콜라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나에게도 산타가 올까? 나에게도 선물이 주어질까? 그래서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굴뚝 밑에다가 큰 신발을, 자기 신발을 놓아두었습니다. 어머니는 피콜라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을 했습니다. 분명 선물을 받지 못할 텐데 실망하면 어떨까, 그렇게 걱정을 했죠. 근데 크리스마스 전날에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피콜라가 달려가서 신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거기에 작은 어린 새 한 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탓에 날개가 부러져서 굴뚝으로 떨어져 내린 것이죠. 피콜라가 그 아기 새를 보고 흥분해서 말합니다. 산타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살아있어서 너무나 따뜻해요. 비록 날개를 다쳤지만 내가 돌보아 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물은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내가 돌보아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내가 섬기고 돌보아야 할 사람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사랑을 공급받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사랑을 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의존하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선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더 귀한 선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러죠. 영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을 저는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앞서 나온 말씀과 연결을 지으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행위 구원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과 약간의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사마리아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요? 주막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영혼을 주막으로 데리고 왔죠. 그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치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막 주인에게 그를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영혼을 잘 돌볼수록 더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교회에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에게 주님은 더 많은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부족한 이유는 주를 위해 쓸 곳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고 그 재정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를 위해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우리 손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처럼 주님이 구원해 내신 그 영혼을 내가 정성껏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 모두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또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교회를 섬겨 나갈 때 항상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 읽는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두는 일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게을러서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본을 따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부 장로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성령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